사실 오늘 설교는 컨페션을 소개하기 위한 설교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소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즉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자는 설교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의 중심이 아닌 컨페션을 소개하고 컨페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은 본문을 설교하기 위하여 잠시 전하는 메시지이지만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런 한 사람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문과 상관없는 것을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고 소개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서정인 목사님의 책 제목인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에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오늘로써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5주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이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4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이 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삶의 자세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준비해야 될 것과 준비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리 때 가운데로 향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은 바로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하얀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상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즉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당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조차도 우리의 삶을 비난하며 공격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고 아니 오히려 어렵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이시라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회복이 있고 그 삶이야말로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제자는 오늘 말씀으로 따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보냄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곳으로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대사임을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나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 천사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때론 사람들이 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주셨기에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게 하신 곳, 우리로 살게 하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는 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인정하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사이며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주님은 보내심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상이 그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동일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때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론 부족하고 작은 자로 보일지라도 그를 보내신 분을 바라보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들에게 반드시 상을 잃지 않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선택한 것은 너와 너의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향력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옷이 찢기고 엄청 두들겨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간수가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이 이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들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는 거죠. 죽음 앞에 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생명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상을 받아 누리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보내신 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한 상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열두 제자에게 전달된 메시지고 2차적으로는 마태복음을 읽은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가 다른 재능과 삶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어려운 순간에도 때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가 있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그 재능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자신의 돈을 맡깁니다. 근데 그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각자에게 맡겨진 돈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겨 그것을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에게 준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원금만 가지고 갑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여 남긴 자들에게 주인이 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은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하였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고맙다 하는 말이 아닐까요? 너는 내게 맡긴 모든 것들을 충성되게 했구나. 너의 능력에 맞게 내게 맡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구나.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 올랜도 제일장로교회를 이 올랜도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지역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를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겠습니다. 정글